사도행전의 초반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열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어지는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사도들 뒤에 선택된 일곱 집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그들의 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 집사의 선정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구제 사건의 여파로 만들어진 결과이지만 그 후의 결과가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제도적으로 더 완벽하게 구비되어 가기 시작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 중 한 가지가 유대교와의 완전한 결별 수순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유대교와의 완전 결별보다는 그 유대교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생각했겠지만 점차 그 일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게 되면서 완전한 복음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집사들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 일곱 집사의 선택이 초기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6장에서부터 8장 말씀에 걸쳐서 함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은 일곱 집사의 선택과 또 그 후에 더 이어져 있었던 스데반의 활약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일곱 집사의 선택은 구제 사건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생겼던 이 내부적인 불평과 불만을 해소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업무의 분장을 꿈꾸면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구제사역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누락되는 것을 보고 이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드디어는 내부적으로 혼돈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을 수습해 나가는 차원에서 집사 일곱 사람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했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대체로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을 가지고 열렬한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의미이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땅과 터전을 지키면서 히브리어만 사용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같은 경우도 구브로 태생의 유대인, 지금의 사이프러스 태생의 유대인이었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그도 헬라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되었던 사울 역시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의 가정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런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어서 그도 헬라어 사용에 문제가 없었고 능통했던 그런 헬라파 출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국가 재건의 희망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이것이 혹시 실수를 넘어서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아무도 무슨 의도적으로 그리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필이면 이 헬라파 사람들만 구제 사건에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 됐고 그런 의심의 상황 속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또 그 불만을 수습해야 될 사도들로서는 신속하게 이 일을 수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첫째 생각하는 것이 아주 모범적인 또는 아주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로 여겨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에서 잠옷 실망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인간 개개인이든지 교회의 모습이든지 간에 미화시키거나 우상화하거나 억지로 포장하거나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그 아버님이 신앙생활 하시지 않다가 연세가 많이 든 다음에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읽으시면서 많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이 사서삼경 같은 그런 주로 유교에 대한 유교 경전들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글을 읽는 데 아주 능숙하셨는데 그런데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이 이상한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무슨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다든지 롯이 또 술에 취해서 딸과 관계 속에 자손을 보았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설명해 드리는데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절대로 미화시켜서 우상화시켜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모두의 모델과 같은 교회이고 우리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 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교회 속에서도 이런 행정적인 실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기보다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황급하게 교회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모든 공동체도 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때그때마다 생겨난 문제들을 신앙의 원칙 입각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시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실수를 사랑과 또는 인내심으로 잘 참고 소화해주고 견뎌주기보다는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현실들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현실 교회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잘 대처할 것을 주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처한 사도들의 태도가 우리 모두를 아주 감탄하게 만드는데 첫째 태도가 과감한 문제 인정입니다. 이게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 하거나 무슨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거나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수와 또는 그런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들에 대해서 수용해 가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폴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독일 교회를 향해서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다. 자기 잘못,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다라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가 실수 많이 했고 나치에 협력했지만 그러나 그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진 것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 인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다라고 격려했고 그것이 독일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거나 간에 덮으려 하기보다는 또는 합리화시켜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할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역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반성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이런 일에 시간과 노력을 다 뺏기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 일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혜택받는 성도들이 많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 사역도 그러한데 급해 보이는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화급해 보이는 일이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질적인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에 우선적인 시간과 노력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데 이 사실을 사도들이 깨닫고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은 아주 불행 중에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의 독점보다도 업무의 분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열두 분이신데 무슨 그분들의 능력이 많은 분들이었겠지만 믿는 사람의 수가 수천 명씩 불어나는데 그분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버거웠을 겁니다. 거기다 그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성례를 집행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었고 또 재산을 기증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 금전을 출납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열두 사람의 사도가 책임을 나누어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폭정해가는 업무를 일곱 사람, 열두 사람으로서는 책임질 수가 없게 되어서 다른 일꾼들 일곱을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게 되는 이 일의 분배를 계획하고 실천하게 된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었지요.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도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가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사위를 불러놓고 그대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럽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선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잘못한다 말하기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거 잘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왜 모든 업무를 혼자 독점하려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천부장, 백부장 제도, 오십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단계에 따라서 일의 처리를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하게 하니까 광야 공동체가 원활하게 진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업무의 분배를 맡기도록 결정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절차를 매우 민주적으로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에 사람 일곱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제시해 놓은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일반 신자들,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일곱을 임의로 선택해서 결정해서 이 사람 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온 회중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선택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열두 사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안수하여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로 세우게 했습니다.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전체 회중들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것은 일곱 사람의 이름을 찬찬히 살펴보면 일곱 사람 모두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한 사람도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이름이 다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헬라파 사람들 중에 일꾼 일곱을 선택하게 함으로 교회 안에 불균형이나 또는 이런 잡음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 하는 매우 과감한 결정 내리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도 기쁨으로 수용해서 안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지만 이거 자칫하면 분열로 갈 수 있는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지만 그 시험을 잘 수용해서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일곱 집사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교회 안에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소개해 줍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받고 잘 극복해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고 고진 감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다시 이 구제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휘청거릴 뻔했지만 지혜로운 수습과 발빠른 회복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믿음과 지혜로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